남과 북 청년들을 잇는 라디오 친구 청춘 통일.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지난 3일 밤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웬구리아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서 400여 명의 웬구리아 사람들이 모여 구슬프게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관광객을 추모하며 이 한국의 전통 노래 아리랑을 불렀던 거죠. 이날 추모 행사는 부다페스트의 한 합창단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이 웬구리아 사람들은 유람선 사고 이후 사고 현장인 머르기트 다리를 꾸준히 찾아와 꽃을 놓으며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충격을 받은 유가족들과 한국 사람들이 웬구리아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네, 조미영의 청춘통일, 이명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여러분, 이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가에서 유람선 침몰로 목숨을 잃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소식 들으셨나요? 참 사고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정말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사고에서 뭐 3대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3명이 같이 갔다가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사연, 그리고 또 은퇴 후에 그 6명의 부부 동반으로 떠났던 사람들도 또 사고를 당하고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19명의 실종 수색작업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정말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이렇게 애도하고 그 슬픔을 나누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을 뭐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이들의 애도가 실종자 가족들의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의 위로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가를 찾게 된 일들이 참 많아질 텐데요. 늘 안전에 유의 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남북한 청년들의 고민과 궁금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고민채신소에서는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탈북 청년의 사연 들어보고요. 또 앞으로 북한에서 유망 직업을 알아보는 신비한 직업사전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통일은 재혼이다.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재혼을 하려면 각자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만나야 되니까.
통일은 성공이다. 99%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점심 식사이다. 삼시세끼 중에 가장 중요한, 꼭 먹어야 될 식사이다.
통일은 엄마다.
통일은 설렘이다.
통일은 부자 되는 것이다.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의 청춘 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 없던 소통 공간, 남북한 청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이야기를 모아 대신 고민해주는 고민채신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고민채신소 곧채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고민체 신소 함께 해주실 두 분 나가겠습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옆에는, 또 우리 유성 씨하고는 많이 다른 이분 엄청 바쁘신 분을 저희가 또 모셨거든요. 한유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유미 씨를 진짜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이.
네, 저도 처음에, 저도 방송으로, 라디오로 봤거든요.
네.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저는 아. 북한 사람인 걸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유미 씨 너무 반갑고요.
네.
저희 듣고 네. 계실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유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치?
네, 어서 올게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떤 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사도 하고요. 방송도 하고, 또 그 자그마하게 이제 미용 쪽 관련해서 반영구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 뭔지 아. 알아요. 그거.
네. 문신.
네네 문신.
눈썹 문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직접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돈 받고?
자격증을 그럼요. 따셔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전 미용사 자격증도 있고, 네. 뭐 다 있어요.
아, 진짜? 네. 잘 어울린다.
사장님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원장님이라고.
아, 원장님이라고 아, 하는구나.
네.
아, 요즘 뭐 여성분들 워낙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많이, 거의 다 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네.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래. 유미 씨와 또 유성 씨 모시고 오늘도 저에게 도착한 고민 사연에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5년 된 탈북 남성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막 사회의 자리를 잡으려 할 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한국에 먼저 와 있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원에서 나오고 제일 막막했던 건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였습니다. 학교를 다시 다니기에 나이가 많고 또 그렇다고 기술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기에 취직자리를 알아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일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닥치는 대로 공사일도 나가고 여기저기 주변 서계를 일을 다니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좀처럼 오래 자리를 잡고 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또 몇 달을 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어머니도 걱정이 되셨는지 은근히 눈치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탈북민이 식당을 차려서 성공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띄었어요. 부지런히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번다는 말에 기가 솔깃해졌습니다. 게다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장사를 할 수 있다니.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저에게는 정말 딱 맞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서도 알아주는 손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을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집에서 노는 것도 지겹고 우리 장사나 해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갑자기 장사는 무슨 장사야?
제가 있잖아 집에서 봤는데 우리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답니다. 엄마가 요리하고 내가 주문을 받으면 사람도 안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또 헛발 한번 들어가지고 허튼 소리 말고 너 지직이나 할 생각해라.
이렇게 괜히 말 꺼냈다가 어머니에게 핀잔만 듣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장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TV에서 식당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도 해보는데 아직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의지만 있다면 식당 창업 도전해봐도 될까요?
일단 유성 씨 진짜 와 오늘 정말 잘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평소에는 얼마나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 이게 지금 저한테는 칭찬으로 안 들린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
아 그래.
그래도 네. 발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물바자 넘을 수 있어서.
아 네 그래요. 야 이제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탈북 청년의 사연이었는데요. 자 일단 두 분 듣고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유성 씨부터.
창업, 아, 창업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일단 몰라서 조금은 용감한 것 같아요. 이분이 보기에는. 창업 지금 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좀 식당이랑 좀 다른 거여가지고, 저는 제 기술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식당은 제 주변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집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걸 어떤 메뉴 개발이나 뭐 이런 걸 해서 하든가 제 생각에는 생각하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겠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예. 본인이 기술이나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같이 동업을 하자 이게 지금 껴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렇게 또 마음이 없으세요.
네.
이게 조금 힘든 어떤 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저에게 사연을 보냈는데 저희는 듣자마자 뭔가 이렇게 걱정이 확 됩니다. 근데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오게 되면 주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나요?
그 이제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를 나오죠. 뭐 4년제, 2년제 이제 기술을 배우거나 지금 학업 쪽으로 많이 가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학업을 이어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생계도 네. 갈려있고 이래서 네. 또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직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바로 이제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네. 막노동, 몸을 쓰는 일을 주로 많이 남자분들은 하시더라고요. 또 여성분들은 또 뭐 설거지라든지 이렇게 단순 노동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일을 좀 오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몸에 붙이고 힘드니까.
유미 씨 혹시 처음에 와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어, 저도 삼겹살 집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삼겹살 희한하게 삼겹살도 고기 부위 많이 아시죠? 우리는 한 가지 돼지고기면 돼지고기인 줄은 아는데
맞아 맞아.
버터고기,
갈 돼지고기가 오 부위가 너무 많잖아요.
항정살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게 천천히 배우면서 삼겹살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삼겹살 집 아르바이트는 제가 미용 배우면서 이제 저녁에만 밤에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와.
네. 주로 공장이나 뭐 식당 그런
공장에만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전기.
전기요?
어, 전기인데 그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어요.
예,
그 엔진 안에 막 이런 것도 보면은 여기에 다 이게 전기로
전선,
들어가잖아요.
예, 예.
이거를 조립을 한 거죠. 도면을 보고.
네. 그 기술자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 거기서 어느 정도 도면을 보면서 할 수 있으면 기술자기는 경력직으로 쳐주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유미 씨는 북한에서 어떤 하고 있던 일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 일을 오셔서 하셨나요?
어, 없었어요.
전혀 없는.
네, 전혀 없고 저는 그냥 미용을 하면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쪽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그 네, 공장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면접 봤죠, 면접.
아, 찾았어요, 그 일을?
네네네. 그 워크넷이라는 데 있어요.
아, 네.
거기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면접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요. 처음에 면접 보러 갔을 때 명태 벨 따는 데로 갔어요. 명태로 손질해요. 막 장갑을 끼고 막 손질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면접을 보고 팀장님이 지나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누구시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면접 봤어 아가씨 그랬더니 우리 경리는 안 뽑지 않나요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명태 그 냉동 박스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패기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게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못해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태백국까지 그럼 칼로 쑥쑥 해가지고 뭐,
쑥쑥해서 쑥쑥 넓고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럼 뭐가 무서워. 나 하겠다 이러니까 거기서 저를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기 회사에 조립하는 데로 들어가게 됐죠.
아니 와 진짜 패기가 장난이 아니었네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많은 일 중에 명태벨 따는 일 쉽지 않거든요. 냉동된
기본적으로 좀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찾아서 갔나 봐요.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거기를
대한민국에 이게 수천 개의 직업이 있다는 거 몰랐어요.
예.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미용실이 있구나. 미용. 식당이 있구나. 식당. 지나가다 보니까 수산업. 저기서도 사람 쓰겠구나. 그렇게 했지. 이렇게 많은 정보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죠.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경리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래서 많이 좀 방황을 했죠. 방황한 적이 많아요. 저는 엄청 많이 방황해서 융업소까지 면접 보다가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흥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몰랐어요. 저는.
그쵸. 그거 안 쓰는 말이니까.
네. 근데 딱 벼룩시장 보니까 유흥이라는 쪽이 너무 이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두 배예요.
그렇죠.
두 배.
에.
이야, 이 북한 이거다. 사람이니까 이거다. 아. 그리고 아, 왜 식당에서 100만 원 벌고 일하는 여기 가서 300만 원 벌지 하고서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사투리인데 괜찮습니까 하니까 아, 괜찮대요. 그래서 아, 알았습니다 하고 제 친구랑 같이 가려고 나 여기 면접 보니까 너도 같이 돈 벌자.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있는 분이 그 저희 삼촌이었어요. 네. 그 여자친구였거든요.
아~ 근데 여자친구랑
근데 그분은 어. 한국 분이었어요?
그분도 북한 분이었는데 아, 북한 남자들은 유흥을 알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알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유흥. 그러세요.
유흥을 딱 단어는, 보더니 이러는
아니, 그
거예요.
그 단어는 압니다. 무슨 그쵸?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렇죠. 네. 저 몰랐거든요. 딱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 여기 술집이잖아요. 해가지고. 아, 술집이 아니라던데 뭐 참아준다면 됩디다 이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TV 보다가 리모컨 딱 넣더니 욕해도 돼요?
안 돼요. 방송에서 욕하면 안 돼요. 네. 삐.
삐삐 해주세요. 네. 이 모서리 같은 거 안 나네. 이거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고 싸우니까 어. 여기 가서 술 따라주고 이런 데다 누구 너를 이렇게 돈 주겠냐.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흥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갔었던
아, 못 간 게 아니 안 간 거죠. 안 간 거죠. 어. 네.
그래도 가겠다고 우기다가 그렇구나 하다 안 가게 된 거죠.
한현미 씨 그때 한국에 그 당시에는 온 지가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아 3개월
네 와가지고 바로 한 달 만에 미용 학원을 다니고 다니면서 삼겹살집에 다니면서 이랬었죠.
그러니까 전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몰라요. 네.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민의 사연의 주인공은 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마 정보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북한에서도 군대를 막 제대하고 사회 북한 사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한국에 와가지고
그쵸.
또 여기 와서도 막 이일 저일 지금 유미 씨도 얘기했지만 탈북민들 오게 되면은 막 뭐 정보도 없이 그냥 좀 눈에 보이는데 가가지고 일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못 잡고 이렇게 하다가 TV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한 게 아니라 그냥 TV를 봤는데 창업해서 장사가 그렇죠. 잘 된다. 근데 한 달에 막 천만 원 번다 이러니까 이제 현혹된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아, 많은 식당에서 시파리 날리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잘 못하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 잘하고 이게 해야 될
탈북민들 중에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그 북한에서 약간 그런 손맛, 요리 실력 이런 거 믿고 식당을 차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유민 씨 주변에도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음식점을 차렸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내 손맛을 믿고 차린 사람들은 북한 음식 전문점을 차리고 그거를 안 믿고 한국에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체인점으로 많이 차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족발이라든가 순대국집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은 크게 망할 그것도 없고 그나마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정적인 거죠.
네, 안정적이고 근데 북한 음식 전문점도 작게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 많이 없잖아요. 여기 북한 전문점이. 그러니까 좀 잘 되지는 않고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유지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군요.
네.
다행이다. 그 북한 음식당 하게 되면은 딱 그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있죠.
아,
전철우 냉면이라고 그 유명한 네. 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홈쇼핑에도 진출해가지고
네,
냉면을 팔고 있고 동남아에도 진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걸로 TV에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분들이 TV에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고민의 주인공이 이제 현혹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 성공하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많이 망하고
그렇죠.
막 엄청 많이 그랬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먹던 음식하고 한국에 와보니까 어때요? 입맛이 좀 다르지 않아요?
저는 먹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모든 음식이 북한에서 먹던 그 북한에서는 오이에다가 소금 찍어 먹어도 그렇게 맛있더니 여기에는 오이 고춧가루에다가 뭐 많이 들어가도
네네.
맛이 그렇더라고요.
맛이 그렇죠.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럴까요? 물 탓일까요?
음식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뀐 거예요.
그죠.
내 입맛이 바뀐 거겠죠. 그죠. 네. 입맛이 잘못됐죠.
땅이 바뀌었으니까 그 오이가 자란 땅이 그 땅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 오이 맛이 이 맛. 이 아닌데 네. 배 맛이 이 맛이 아닌데 이런
맞아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
오이가 바뀐 게 아니라 본인이 바뀐 거죠. 본인이 이제 많이 드시고 이제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이제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배에 기름이 차가지고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기름이 다
옛날에 배고프다고 네. 생각 못하고
네. 네. 야 근데 음식 장사 하려면 사실 이게 진짜 음식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사실 맞아요. 공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기본적으로 음식도 중요하지만 손님 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손님이 어떤 손님들이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손님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욱하는 거를 일단은 버리고 친절하게 다 웃어주고 손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제 직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손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되고 전 정말 친절하게 다 설명하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식당일 같은 것도 그래요. 손님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손님이 와도 그 손님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지 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을 하시겠다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는 그 업종에서 스킬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어떤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좀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좀 그렇죠. 네. 실제 실전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아야 이제 창업이 되니까 이제 본인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있다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이제 그 서비스업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방식부터 이게 체계적인 교육이 다 있어야 돼요.
맞아. 제가 아는 분이 그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뭐 짜다 뭐 이렇게 뭐 뭐라 했나 봐요. 그랬다고 먹지 말라고 나가라고.
야, 내 입에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니? 네 우리 가게 입에 맞춰.
아니 뭐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될 거야. 막. 싸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한 사람이 돼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가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면 또 평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가게에 팔이 달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참고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일과 나눔재단 그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탈북민들 중에서 680명 정도가 창업자 수가 있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한 800명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탈북민이 여기 남한에 와 있는 사람은 한 3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800명이니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조직 문화를 맞추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은 진짜 우리가 그 3D 직종이라고 말하는 진짜 어렵고 힘든 곳에서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차라리 창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창업 이후에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또 포기하는 경우도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저희가 창업하겠다는 생각 이미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이상 계속 생각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방법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크게 시작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내가 연습을 좀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좀 작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리고 그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뭐랄까요? 음식 종류를 확실한 걸 하나 정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개발을 해서 정말 맛있게. 네, 그리고 또 북한 분들이랑 한국 분들이 입맛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주 고객이니까 그쪽에 맞춰서 음식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좀 작게나마 한번 먼저 좀 시작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좀 잘 되면 더 크게 내는 거고 안 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유성 씨는 혹시 창업한다 그러면 음식으로 뭐 하고 싶은 메뉴가 있어요?
했었어요.
뭐 있어요?
푸드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이제 음식 싣고 다니면서
예.
파는 그걸 했었는데
뭐 팔았어요?
두부밥 있잖아요. 네, 두부밥 들어보세요. 네, 실망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니 뭐 내가 뭘 했어요?
네, 입을 쩍 벌리길 팔이 들어가겠어요. 두부밥을 저기 그 멕시칸 타코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랑 접목을 한 거예요. 그 음식은 그걸 싸는 또띠아라고 있는 그게 밀가루여가지고 한국분들이 그 또 다이어트 식품 이런 거에 약간 민감해서 그거에 두부밥 피를 그 타코라는
또띠아처럼 쓰고
그 안에 타코 재료를 넣어서 두부 타코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맛있었겠는데요?
분위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근데 예. 이게 음식만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뭐 사업자도 내야 되고요. 이 그 행정적인 부분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나이대가 어리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제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장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진짜 진짜 신중하게 잘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 아, 이거 진짜 경험자의 얘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망했다는 얘기죠, 전 그래서.
네. 네. 아니, 어떤 분이 저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업자를 안 내고 그냥 사업을 오픈했대요.
잡혀가요.
근데 이거 북한에서는 네. 근데 장사를 시작할 때 어디에 등록하고 사업자 내가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장마당에서 뭐.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호도 그러고 있잖아요. 되고. 하면 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네, 이런 말이 절대 여기는 안 통한다.
여기서는 그랬다가는 이게 다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벌금을 왕창 맞아가지고 크게 손해볼 수가 있어요. 꼭 이거를 유념을 하셔야 되고 우리 유미 씨도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규모가 작게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작게 엄청 작게 제가 이게 안 돼도 그 감당이 될 수 있을 만큼
망해도 내가 다른 게 또 할 수 있을 정도
망해도 내가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감당이 될 수 있을 만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이제 허풍 들지 말고 네.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늘려가라는 네, 네. 얘기죠.
아, 맞아요. 네.
좀 걱정이 돼요. 이분이 네. 또 제대군이라 제싸움이 성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또 막 인테리어 한답시고 막 벽지 바르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네,
조명 막 이런 거 갖다 사서 끼고 이랬다가는
이분이 서울 분이면 서울에서는 솔직히 가게 10평짜리 하려고 해도 엄청 큰 부담이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은 서울보다 많이 낮지만 만약에 서울 분이라면은 뭐 10평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배달로 전문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한 7평 정도로 요 정확하게 평수까지 제가 제가 7평 해봐서 아는데 딱, 예. 7평 정도 부담 없이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야,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정말 안성맞춤의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 우리 사장님 모셔가지고
네. 원장님이라고요.
원장님이요. 네. 아, 저는 자꾸 네. 원장하면 저 10병원 생각나가지고. 네. 아무튼 우리 원장님 오셔가지고 네. 정말 조곤조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 저희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저는 그, 본인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남의 회사에서 남의 돈 받으면 일하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요, 정말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쉬는 날에도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못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가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낮에는 뭐 이 사람이 그 가게를 사용하고 저녁엔 또 다른 사람이 한 제가. 공간을 예, 나눠서 분리해가지고 쓰는
저는 이제 샵인샵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용인들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피부관리, 속눈썹, 반영구 이렇게 아니면 네일 네. 이렇게 해서 토탈 뷰티로 이렇게 샵인샵으로 그 안에 원장님들이 두 명에서 세 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내가 크게 부담이 없이
네. 근데 만 가게 월세도 이제 각자
나눠서 그렇죠. 내는 거죠?
네, 네. 네. 월세도 그렇고 보증금도 그렇게 내니까 이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식당은 요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게 그래도
네. 네. 오늘 식당은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점심에는 밥집을 하고 저녁에는 술 파는 사장님이 술집을 운영하고 이렇게 한 공간을 나눠서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식당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 정말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런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 씨 좀 인사해 주시죠.
아유, 아유, 아 고민 고민하지 마.
네, 다음 주엔 또 어떤 고민이 우리 고민추진소에 들어올지 기대하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버그의 노래입니다. 맨발의 청춘. 신비한 직업사전 만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직접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 지금 떠나볼까요? 신비한 직업 사전 14번째 이야기. 요즘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직업들, 그리고 북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성장할 직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소년 교육 전문 기관인 플레이시드 스쿨의 이종택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택입니다.
오늘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벌써 6월이에요. 이제 2019년이 뭐 절반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신비한 직업사전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겨울과 봄 사이였는데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더워요 지금 남한은. 이제 근데 여름 하면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슬슬 이제 휴가 계획을 세워야 될 때인데 좀 뭐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름 휴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베트남 하노이에 가자는 의견이 모아져 아마도 7월 중순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하노이에 가지 않을까 싶네요. 명지도 혹시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머, 얼마 전에 베트남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다낭을.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좀 다른 도시로 네. 가볼까 합니다.
야, 진짜 기대가 됩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한 몇 달 전부터는 벌써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은 좀 막 설렌다는 느낌은 없고.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가셨군요.
네,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아직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딱 예매하면은 그 네. 순간부터 이제 조금 네. 이제 여행 가서 뭐 할까, 뭐 먹을까 이 생각하느라 좀 설렐 것 같아요.
빨리 비행기표 사세요, 그러면. 설렘 기간을 오래 유지를 해야죠. 자, 그래. 휴가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저까지 막 들뜨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요. 역시나 청취자분들께는 낯선 단어일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실내 장식하는 일을 뜻하고 디자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선 설계를 뜻해요. 정리하자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실내 장식을 어떻게 할지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직업입니다.
네. 건물 내부 공간의 구조와 뭐 시설의 배치를 설계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남한에서는 인테리어라는 이 말을 참 일상에서 많이 써요. 그만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들이 높죠.
네. 실제로 남한의 인테리어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9조 원에 불과했던 인테리어 시장이 지난해 3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엔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20년 만에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건데요. 인테리어 산업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는 국민들의 소득이 이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제품 위주로 소비를 하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인테리어의 경우도 과거에는 단순히 집의 소유나 거주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떤 집에 살 것이냐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학력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하는데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실내 디자인학과, 실내 건축학과, 건축학과 등에 졸업을 하거나 사설 교육기관에서 실내 건축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분야는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이 우선시된다고 해요. 이론 교육 외에도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별도의 자격증을 따거나 뭐 시험을 보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전문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응시하는 데 자격 제한은 없고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 취득에 유리한다고 합니다. 시험은 필기, 실기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련 전공자들이 많은 도전을 하다 보니 최근 합격률이 60%까지 된다고 합니다.
합격률이 10명 중 6명 정도는 합격한다는 얘기겠죠.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공자라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사실 기능사는 입문 중에 입문인 자격증입니다. 기능사로 취업을 하고 1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실내 건축 산업기사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고 기능사 취득 후 3년 이상 혹은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실내 건축기사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지만 꼭 필수는 아니라고 하네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있으면 취업을 할 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크게 설계, 디자인, 현장 관리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일을 각각 다 나눠서 진행하지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설계부터 디자인, 현장 관리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고객의 요구 조건과 건물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인테리어 설계 방향을 결정하고 이후 가구나 시설의 배치, 벽지, 바닥재 조명 등 세부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규모가 큰 작업의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모형을 만들어 검증을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후에 설계 도면을 작성해 시공 전문가의 작업을 의뢰하고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작업 현장을 관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지시하는 일까지가 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남한 내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좀 유망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현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이에 따라 소비하는 태도인 욜로가 유행했었는데요.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라는 말도 인기죠. 주택 구입, 취업, 노후 준비 등 불확실하고 먼 미래의 행복을 바라기보다 지금 당장의 일상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인테리어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 집 내부의 그 환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소득 수준의 증가 역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하지만 단순히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남한은 구조적으로 인테리어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노후주택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요. 남한에선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35%를 차지하는 데다가 앞으로도 매년 30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노후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결국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리모델링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리모델링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대형 건물 등을 현대 감각에 맞게 최신 유행의 구조로 바꿔주는 개보수 작업을 뜻하는데요. 요즘은 노후화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개성과 삶의 질 만족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까지 늘어나 관련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축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로 CAD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과거에는 건축이나 기계, 전기 등의 분야에서 설계를 할 때 제도 용지와 제도 용구를 이용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설계했다면 이제는 CAD를 통해 좀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책상 보정, 오래된 사진의 복원, 이미지 합성 등에 사용되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디자인 설계 능력뿐만 아니라 이게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고 하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 알수록 뭔가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에서도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유망한 직업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북한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모든 주택시설은 국가 소유잖아요. 하지만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주택의 매매, 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경우 실내 인테리어가 주택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북한에서도 남한식 주택구조, 또 남한과 같은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도배나 장판을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한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나 주택을 팔 수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류의 영향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늘어난다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도 사실은 집 꾸미는 거에 진짜 관심 많거든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든 집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정말 관심이 점점 이제 조금 먹고 사는 형편이 괜찮아지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요즘 북한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의 외관만 완성하고 내부는 아예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사 비용이나 자재 부족으로 생겨난 현상이긴 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신비한 직업사전 첫 시간에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부동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관련 업종으로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막 경제 성장을 하는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유명한 직업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테리어 실내 장식이라는 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폭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인테리어 산업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 같이 이제 막 성장하는 나라들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남한의 청년들 중에서도 해외 취업을 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성공 비율이 높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중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 감각이겠죠. 고객의 취향 또 요즘 유행에 맞게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미적인 감각이 우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창의적인 사고, 색채 감각, 공간 지각력,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동 작업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관련 능력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일단 가능한 것부터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집부터 한번 이렇게 꾸며보면서 집 보여주고 우리 집 괜찮지? 너네 집도 한번 꾸며줄까? 돈 줘. 네, 아무튼 오늘 신비한 직업사전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흥미롭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이종태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신비하고 흥미진진한 직업 이야기에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러브홀릭의 노래예요. 놀러와. 네,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딘의 인스타그램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내일이 올 거라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잠은 올 생각이 없대 yeah. 다시 인스타그램 하네.